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어부는 말씀을 전담으로 전하는 그런 직종은 아닙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보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한때 주셨죠. 전도하러 나갔을 때 능력을 주셔서 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3년간 받았죠. 이제 나도 많이 변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변화가 된 게 거의 없었죠. 혈기도 잘 부리고 의지는 있었지만은 쉽게 도망가기도 하고 자신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지만은 다 그 결과가 처참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지식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무용지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장 탁월한 교사이신 예수님에게 배웠지만은 그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어떤 탁월한 사람에게 배웠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배수진을 치고서라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성령 충만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죠.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와 성령의 선물은 성령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와 바로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성령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의 특징은 거룩이죠.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이상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거나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를 한 것은 그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 한 12여 일 동안에 베드로와 나머지 그 제자들 120여 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간 중에 베드로는 처절하리만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그거 회개했습니다. 저주했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예수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그 한 10여 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고 우리가 어찌할 꼬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철저하게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했던 첫 번째 그 설교,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그 설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문을 잠궈놓고 으짠호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담대해졌습니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모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정곡을 치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해주는 일곱 개 교회가 나오죠. 에스보드 사빌라 일곱 개 교회, 이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수고 많다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밀어주고 내가 도와줄게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면서 두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공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4대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은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들은 아주 얍삽한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고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의 양심을 짓누르면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살살 조금씩 빼버리고 이것은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7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말들을 알고 있고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4대 교회에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 너는 죽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셨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 교회에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보면은 교회이고 겉으로 보면은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속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죽어 있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죽은 채로 살다가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기 싫어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4대 교회가 아닌가. 소망이 있는 것은 4대 교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닐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너의 그 행위를 아는데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거닐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행위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합격증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낙제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몇 명은 있습니다. 몇 명은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자리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설교였지만은 그 자리에 그들 모두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3천여 명의 남자들이, 물론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 노인들의 숫자는 뺀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숫자죠. 몇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숫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꾸러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신다면은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몇 가지 칭찬할 것 있고, 주님은 꼭 그렇게 하셔도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잘한 것, 나는 이것 잘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죄악을 살펴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하고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24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고통에 해당하는 헬라 오딘, 이 오딘은 사냥꾼의 덫을 말합니다. 덫, 사냥꾼의 덫. 즉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이 고통,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망의 덫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발을 딱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덫에 걸린 동물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사망의 덫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죽음에 떨어지면은, 죽음이 한번 딱 물어버리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인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망의 덫, 덫이라는 표현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라는 의미죠. 네, 덫에 걸린 동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덫에 걸려있는 동물을 살려주는 것이죠. 덫에서 동물을 해방시켜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왔습니다. 덫에 동물이 걸려있으면 기쁘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죽이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죽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신 것은 또 다른 목적으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에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사망의 덫에서 나사렛 예수를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의 설교를 마칩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나사렛 예수를 이 사망의 덫에서 풀어서 영원히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세우셨죠.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사망의 덫에 물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 덫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죠. 살리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앉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좌 맞은편에 우리를 앉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놀라운 신분의 상승입니다. 내가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망의 덫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맞은편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이 반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풀어서 살리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죠. 이 말씀은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망의 덫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셔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앉히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망의 덫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만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동안에 이 사망의 덫으로 인해서 파생되어 있는 수많은 덫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네가 자유를 이제 얻었다라고 미리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주빌리, 기쁨의 해, 희년을 말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 이 희년이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채무자의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수백억의 빚을 지고 눌려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 희년이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노예가 자유를 얻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팔렸던 땅도 내게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희년이 만약에 내년이다 그러면 올해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돈을 적게 받습니다. 이게 이제 희년을 공부를 해보면 나옵니다. 만약에 49년 뒤에 희년이 온다 그러면은 땅을 팔 때 굉장히 비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49년 동안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비싸게 주고 그 땅을 사고 내년이 50년 희년째다. 그러면은 올해 팔면은 1년밖에 경작을 못하니까 싸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은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들은 지키지 않았죠. 희년이 되면은 땅도 쉬게 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런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은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바로 선포하신 것이죠. 꿈과 같은 그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기는 하셨는데 당장 우리 눈에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사망의 덫을 포함하여서 그로 인해서 파생된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다른 수많은 그 덫에서도 너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죄로 인해서 사망의 덫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생된 수많은 악한 것들의 그 덫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고 평강을 누리며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덫에서 우리를 불어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자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덫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도박의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못 헤어나옵니다. 술에 덫에 걸려있는 사람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배에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애를 써도 내 본능이 자꾸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음란함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바로 사탄의 덫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에 눌려있는 사람도 바로 그것에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나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거짓말이 나오는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있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도 덫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보다도 불평,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눌려서 살고 있는 그것도 죄악으로 인해서 파생된 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덫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덫이 가장 큰 덫이죠. 그 덫에서 내가 해방되었으니까 나머지 덫에서도 내가 다 너희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와 똑같은 현실이 오늘 반복이 되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희년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실 때도 그들에게 변화가 된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새로워져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져서 이 현실과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세상을 그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꽉 깨물고 있는 그 덫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은 죄와 더불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 그릇과 같은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려면 내 안을 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씻어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임을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자꾸만 건드리셨죠.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 내가 함부로 분노했던 것, 이와 같은 것들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10일 정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베드로에게는 그 10여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씻고 회개하는 그 10여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때에 잠시만 기도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내 한 번 회개를 하고 일어났더니 왜 성령 충만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의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때가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우시고 그 날수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한번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면은 그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6.25 때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부산을 비롯한 조금만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을 시켜주셨습니까? 망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땅덩어리 조금만 더 폭격을 하면 끝나는 그 순간 매일매일 성도들로 하여금 엎드려서 있는 죄, 없는 죄, 죄책감들 끄집어내와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몇 날, 며칠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 회개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회개 기도일 수가 있으니까 진정한 회개 기도가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시키시고 이틀을 시키시고 10일을 시키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악한 놈이었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목사였고 장로였지만은 내가 겉으로는 장례집사였고 권사였지만은 내가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었구나.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있었지만은 죽은 자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나오셔서 처절하게 하루도 이틀이고 사흘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주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나를 그동안에 물고 있던 그 덫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병석에 누워서도 절로 감사가 나오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